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죠?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한 말씀이 돼야지 이건 누가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결국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안타까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가지고 힘겨워하고 고민하는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여름에 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에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부르시는 것이 됐고 교회에 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 많은 일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할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시아 왕의 죽던 해라 그랬죠. 우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을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우시아라는 왕은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는 왕으로 나옵니다. 이 아사랴 같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 15장에서 이 아사랴를 소개할 때는 아주 짧은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왜 그랬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어찌 보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우시아 왕이라고 역대하 26장에서부터 계속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시아 왕이라 우시아라고 하는 것이 왕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이름을 바꾸는 예는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보면 파라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아니에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짓습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해요. 또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 역대하 36장 4절에 보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 왕이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9번 그리고 우시아가 22번 나오는데 이름이 의미하는 내용도 물론 다릅니다. 이 우시아라는 말은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세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도움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본 이름이고 아마 왕의 이름으로서 우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우시아 왕의 통치 시기에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막강한 힘을 회복할 수 있어서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 역대하 26장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번성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런 보이는 외형적인 번성 반대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사는 있었지만 이사야 1장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질 않았고 향락과 사치의 삶이 더욱 유행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가 말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물질적 부여와 편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디글라빌레셀이 새로운 어떤 실력자로 올라서면서 주변의 나라들에는 긴장감이 높아져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주변 정세의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는 나라의 미래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물질은 풍요하고 생활은 편리한 시기는 항상 영적으로 낙후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편리할 때에 오히려 영적인 일에는 자원할 자가 적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은 경험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사실적인 고백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첫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사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의 시대,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거룩한 이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 속에 풍요하면 거기에 눈이 밝게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히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엄을 봤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찌 보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물질의 풍요 속에 백성들이 영적인 삶이 피폐해져간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는 그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 일곱 촛대나 다른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 거지요.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뵀다는 거지요. 물론 솔로몬의 여섯 층계 위에 양쪽에 손잡이에 사자머리를 만든 그런 상하로 만든 의자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뵙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왕이나 옷이 다 왕복을 보면 지렁지렁하게 옷자락이 넉넉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남쪽 유다조차도 물질의 풍요와 편리주의에 빠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갈 때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시아의 때와 다르지 않은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 또 이사야 같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우시아가 죽은 후에 요담도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왕인 아스는 하나님보다는 당시에 최대의 세력인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고 어려울수록 더욱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담이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부터 벌써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애굽의 압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다메섹의 신들을 모양을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서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믿고 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영성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런 역사의 어두운 면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경험을 한 이사야는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흔적을 이 이사야서 그의 예언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누구며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조건적이나 상황적인 입장에서 결코 우리가 이사야만 못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속에서 거룩한 이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비전센터라고 예전에 교육관이라는 걸 비전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잘 지어진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풍요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묘하고 거룩한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속에서 거룩한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고 싶은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 모습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모습 앞에 초라하고 어찌 보면은 영물이지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의 역할을 보면서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을 보는 거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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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천사들은 더러운 걸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더러운 걸 함께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자기 얼굴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먼지 묻을 수 있는 인간의 이상을 형상화한 천사가 영물이죠.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만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에 매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시아의 왕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가리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높이 삼을 받는 그리고 그것이 추앙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서명 그리스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의 이상이 현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이죠 그게.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화답한다고 하는 말은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화답하는 천사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성전의 연기는 목구멍이 쾌쾌한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라고 그랬죠. 쉐키나. 이제 육신의 눈이 다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 영적인 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밤에 일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나요? 밤에 특별히 보는 망원경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보는 그런 특수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연기처럼 가득한 것은 영적인 이상을 열어서 영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진동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실 때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내성과 번개가 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진동하는 건 뭐겠어요? 두렵고 떠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 수 있는 겸손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풍요와 편리함 속에 모든 것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상과 우리를 향한 부름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안을 열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구약의 방법이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제사. 그런데 여기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때의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가 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뵌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옮긴다면 나는 끝장났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뵌 이사야는 이렇게 영광 앞에 완전히 자기를 주저앉히우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제단에 핀 수출 천사가 금 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그 숯불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숯불을 입술에 대고 사죄를 한 것은, 이사야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다만 통탄한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탄식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고 뭘 주셨어요?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사람의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에 나를 세울 때 비로소 나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오만함이나 불손함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를 계속 진행해 가서 보면 29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29장 13절에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사실은 입술은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입술로 범죄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 부정한 입술을 탄식하고 그 백성들의 죄의 동료의식을 갖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 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높이 들린 보좌의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호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사는데 이런 고백과 탄식을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가 죄됨을 모르는 사람, 사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놓고 주저앉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험스러운 모습 앞에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는 매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거치고 찢기고 부닥뜨리면서 상해진 우리의 모습, 초라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깨끗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아닌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만 악은 제하여지고 죄는 용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사가 아닌 모형적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을 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과제고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이사야처럼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감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죄의 감격을 이 예배에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죄의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저주의 상황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필요에도 잠잠히 외면할 강심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죄를 받은 자라야 비로소 주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죄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약속을 땡겨서 경험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상태, 그 죄악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죄를 주시자 귀가 터집니다.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사야는 어때요? 사죄를 받고 나니까 귀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요청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웠죠. 잠잘 때가 아니라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옆에서 구슬해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잠자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죄의 감격을 가진 자라야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절망하는 나, 죄투성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본다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요. 영원히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석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기징역 감옥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석방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유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우리 같으면 누구 없나? 갈 사람 없나?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죄받은 감격의 사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사야와 같은 그런 헌신과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21세기의 풍요와 편리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일기예보 봤잖아요. 밤중에서 새벽까지 비 많이 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들이 저녁이 붉으면 날씨가 어떨 것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오는 것까지 맨미리가 오는 것까지도 다 예측을 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딘 시대입니까? 얼마나 무딘 시대입니까? 신앙한다는 어떤 공동체들이 낱낱이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희생을 늘 현실적으로 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죄의 감격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 못한 억지가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예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